VOA 세계 뉴스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20일부터 이틀간 북한을 방문한다고 양국 관영 매체들이 17일 보도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방북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초청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이들 매체는 전했습니다. 중국의 신화통신은 공산당 대외연락부 후자오밍 대변인 발표를 인용해 시 주석의 평양 일정이 국빈 방문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최고 지도자의 방북은 지난 2005년 후진다오 당시 주석 이후 처음입니다. 시 주석은 지난 2008년 6월 평양에서 김정일 당시 국방위원장을 만난 적은 있지만 2012년 집권 후에는 이번이 첫 방북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해 이후 4차례나 중국을 방문했으나 시 주석은 한 번도 평양에 가지 않았습니다. 시 주석의 이번 방북은 이달 말로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방문을 앞두고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매우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 공개된 ABC 방송과의 대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많은 사람들을 잘 대하진 않지만 나에겐 매우 잘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아주 좋은 관계이며 진정으로 매우 강한 관계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정은 위원장이 아주 강인한 사람이고 매우 똑똑한 인물이라며 최근 친서를 받은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친서 내용에 대해 비보도를 전제로 조금 보여줄 수 있다며 매우 멋진 편지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여전히 핵무기를 제조하느냐는 질문에 모른다며 그렇지 않기를 바란다며 김정은 위원장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내게 약속했으며 핵실험도 안 하겠다고 밝혔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16일 중동 오만에서 발생한 유조선 두 척 피격 사건과 관련해 군사적 대응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이날 미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미국은 외교적 또는 군사적 수단을 동원해 호르무즈 해협에서 항행의 자유를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은 이란과의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며 다만 그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외교적인 또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이날 CBS 방송에도 출연해 필요시 군사적인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폼페오 장관은 이번 유조선 피격 사건이 분명히 이란의 소행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을 공격의 배후로 지목했으며 관련 증거 영상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한국과 러시아 외교장관이 17일 모스크바에서 만나 한반도 비핵화를 비롯한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한국 언론에 따르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이날 모스크바에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회담하고 양자관계와 한반도 문제 등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모스크바 시내 외무부 영빈관에서 열린 한러 외무장관 회담은 정오부터 1시간 30분간 진행됐습니다. 강경화 장관은 회담 뒤 기자들을 만나 북미 간 대화가 조속히 재개됨으로써 비핵화의 진전을 이뤄나가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면서 북미 대화 재개가 성사되도록 러시아가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도 한국 동료들과 한반도 문제 해결에 모든 참여국 간 대화 프로세스에 추가적 진전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과 러시아 간 교역액은 250억 달러에 이르며 인적 교류도 70만 명에 달합니다. 중국은 홍콩 시민들의 대규모 시위에도 불구하고 홍콩의 행정수반인 캐리람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 중앙정보부는 행정장관과 홍콩 특별행정부 정부의 법에 따른 통치를 확고히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리얼 루캉 대변인은 홍콩 시민들의 시위에 대해 이는 홍콩의 주류 민심과 다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루캉 대변인은 이달 말 오사카에서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홍콩 문제를 거론할 것이라는 발언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표했습니다. 루캉 대변인은 중국은 외국의 내정 간섭에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란 당국이 저농축우라늄 비축 상한선을 철폐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란 원자력청 대변인은 17일 기자회견을 통해 앞으로 열흘 안에 저장 한도량 300kg을 넘길 것이라며 오늘부터 카운트다운을 시작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이란은 지난 2015년 미국 등 주요 6개국과 맺은 핵합의에 따라 저농축우라늄 비축량을 300kg으로 제한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은기였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8일 화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진행의 도성민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일부터 이틀간 북한을 국빈 방문합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에 대한 압박을 늦추지 않겠다며 다른 나라들도 제재 이행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핵무력 강화 지침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북한 지역 오늘은 가끔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6도에서 16도, 낮 최고기온은 16도에서 28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2에서 4미터로 일겠고 서해 앞바다는 0.5에서 1미터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을 국빈 방문합니다. 중국의 최고 지도자가 평양을 방문하는 것은 14년 만에 처음인데 미중 무역 갈등이 고조된 가운데 이뤄지는 것이어서 특별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김현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늘 20일부터 21일까지 북한을 국빈 방문합니다.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의 후자오밍 대변인은 17일 중국 공산당 총서기인 시진핑 주석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겸 국무위원장의 초청으로 오늘 20일에서 21일 북한을 국빈 방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 측은 시 주석이 방북 기간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과 개별 정상회담 그리고 북중 우이탑 행사 등에 참석할 것이라고 대략적인 일정을 공개했습니다. 이날 발표는 중국 대외연락부가 맡아 시 주석의 이번 방북이 당대당 교류의 성격임을 시사했습니다. 중국 최고 지도자가 방북한 것은 지난 2005년 후진타오 당시 국가주석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시 주석도 2008년 북한에 방문했으나 당시에는 국가 부주석 신분이었습니다. 시 주석의 이번 방북은 북중 수교 70주년을 기념함과 동시에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김정은 위원장이 네 차례나 방중해 시 주석을 찾은 것에 대한 답례 차원으로 보입니다. 시 주석은 방북 기간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갖고 북중 관계 강화와 비핵화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미중 무역 전쟁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뤄지는 시 주석의 이번 방북은 이달 말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겨냥해 북한 카드를 꺼낸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과 중국은 상대방에게 보복 관세를 부과하며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북한 매체도 시진핑 주석의 방북을 보도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17일 오후 8시쯤 일제히 시 주석의 북한 방문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중앙통신은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의 초청에 의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인 시진핑 동지가 20일부터 21일까지 조선을 국가 방문하게 된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청와대는 시진핑 주석의 방북과 관련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협상의 조기 재개와 이를 통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시 주석의 방북과 관련한 입장을 내고 정부는 지난주부터 시 주석의 방북 추진 동향을 파악하고 예의주시해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고 대변인은 또 이달 말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 전후 시 주석의 방한 계획은 없다며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중은 정상회담을 갖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고 구체적인 일시에 대해서는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언론은 17일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북 예정 소식을 신속하게 보도하며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교도통신은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은 2005년 후진타오 전 주석 이후 처음이라며 비핵화 문제와 경제협력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숙입니다.
최근 미국과 북한이 대화를 재개할 것이라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북한은 여전히 톱다운 방식의 비핵화 협상에 매달리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실무 차원의 협상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함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열린 지 1년이 지난 현재 미북 양측의 협상은 비핵화의 원칙을 놓고 교착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미 당국자들을 중심으로 대화 재개와 관련한 발언들이 이어지면서 3차 미북 정상회담 개최를 전망하는 분위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는 이전과 달리 실무회담을 부쩍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정례 브리핑에 나선 모건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입니다.
Here at the State Department, we are ready and willing to continue engagement on working level negotiations with the North Koreans. And we would like to.
국무부는 북한과 실무 차원의 협상에 계속 관여할 준비가 돼 있으며 그럴 용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년 전 한 약속들을 향한 진전을 어떻게 이룰지에 대해 북한 측 대화 상대들과 계속해서 논의하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실무 차원에서 북한과 연락을 취하고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즉답을 피했습니다. 다만 미국은 1년 전 한 약속이 결실을 맺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실무 차원에서 그렇게 할 준비가 분명히 돼 있다고 거듭 실무회담을 강조했습니다. 실무라는 단어는 최근 미국 전문가들의 입에서도 자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실무 차원의 충분한 협상을 통해 양측이 간극을 좁히고 그 후 정상들이 만나 이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대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실무 협상이 없는 정상회담은 아무런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끝난 하노이 2차 정상회담의 전철을 밟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은 BOA에 대화가 재개되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은 한쪽이 제안을 하고 다른 쪽이 이를 수용하는 것이라면서 양측의 간극을 어떻게 줄일지를 놓고 만남과 논의들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실무회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실무 차원에서 미리 준비하지 않는다면 하노이 때처럼 장애물에 부딪힐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차석 대표도 대화는 실무 차원에서의 협상을 통해 재개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정상회담은 실무 수준에서 로드맵과 시간표에 합의한 뒤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마크 토콜라 전 주한 대사 대리도 의미 있는 비핵화 합의는 실무진과 전문가들을 통한 심도 있는 협상에서 나온다고 전제하고 미북 양측이 핵심 고서와 검증, 시간표 등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합의할 수 있는 실무 협상 재개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처럼 미국 정부와 미 전문가들은 실무회담을 통한 대화 재개에 무게를 싣는 모습이지만 북한은 톱다운 방식의 담판에 대한 선호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으로부터 받았다고 밝힌 친서가 대표적입니다.
I just received a beautiful letter from Kim Jong-un. I can't show you the letter, obviously, but it was a very personal, very warm.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으로부터 아름다운 편지를 받았다며 편지 내용에 대해 말할 수 없지만 매우 개인적이며 매우 따뜻하고 매우 좋은 편지라고 말했습니다.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 특사는 김 위원장의 친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과의 관계를 잘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친서는 미북 양측이 동의할 수 있는 협상을 완성하기 위한 방식으로 최상위 접근법의 또 다른 표현이란 설명입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톱다운 외교를 보여준다고 갈루치 전 특사는 말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이 같은 톱다운 외교 시도와는 달리 트럼프 대통령은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친서를 받은 사실을 공개한 자리에서 3차 미북 정상회담에 대한 질문에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면서도 이전과 달리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이어 다음 날 열린 기자회견에서는 북한 문제와 관련해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아름답고 수사적인 편지가 대화의 진전을 보여주는 신호는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실무 차원의 만남이 없는 진전을 바라고 있다며 비판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뷰이 뉴스 함재합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에 대한 압박을 늦추지 않겠다며 다른 나라들도 제재 이행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국에 대한 장기 구금과 체포 위험이 심각해 북한 여행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판단에도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비핵화할 때까지 압박 캠페인은 계속될 것이라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4일 BOA에 러시아가 최근 북한과의 교역과 관광 사업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데 대해 대북 제재 의무를 상기시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서 올렉 코제미아코 프리모르스키 주지사는 최근 러시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사과 등 농산물 수입과 도로 철도 협력에 대해 북한 당국과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들을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고 우리는 모든 나라들이 그렇게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유엔의 제재 의무를 모든 나라들이 완전히 이행하도록 세계 각국 정부들과 계속 협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북핵 문제를 일거에 해결하는 것이 목표라는 크리스토퍼 포드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 담당 차관보의 전날 발언이 북한과 한국 정부의 단계적 비핵화 방안과 상반된 개념이냐는 질문에 즉답을 피한 채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협상에 열려있다는 것을 분명히 해왔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를 달성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관계자는 서두를 게 없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접근법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시간을 벌어줄 것이라는 우려는 없냐는 질문에 대통령의 발언에 추가할 내용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편 익명을 요구한 국무부의 한 관리는 이날 BOA에 미국인들의 북한 여행이 위험하다는 미국 정부의 판단에 달라진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미국 시민이 북한을 여행하지 말 것을 강력히 경고하며 이런 내용의 북한 여행 경보가 유지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같은 발언은 오는 8월 만료되는 북한 여행 금지 조치를 또 한 차례 연장할 것이냐는 질문에 답하면서 나왔습니다. 미국은 오토 원비어 사망 사건 이후 2017년 9월부터 북한을 여행 금지국으로 지정한 뒤 지난해 다시 금지 시한을 올해 8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했습니다. 앞서의 국무부 관리는 심각한 체포와 장기 구금 우려 때문에 국무장관은 북한에 입국하거나 경유하기 위해 미국 여권을 사용하는데 지리적 여행 제한을 적용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으로선 북한 여행 금지 조치 갱신 여부와 관련해 발표할 만한 변화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마크 리퍼트 전 주한 미국 대사는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복귀하도록 압박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한국, 일본 세 나라의 단합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리퍼트 전 대사는 또 한국과 일본이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중재가 아닌 대화 촉진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리퍼트 전 대사를 노시창 기자가 만났습니다.
대사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대북 접근법에서 미한 동맹 공조에 균열이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현재 미한 관계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It's strong. I mean, I have continually said that the alliance is strong and
미한 동맹은 견고합니다. 동맹의 기복은 있기 마련입니다. 미국과 한국은 서로 다른 국가이기 때문에 이견을 있기 마련이고 또 그래야만 합니다. 이견을 어떻게 헤쳐나가고 최소화하는지 공통된 입장을 수렴하기 위해 어떻게 건설적으로 협력하는지가 관건입니다. 그렇지 못할 때는 어떻게 서로의 의견을 인정하기로 합의하는지도 중요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동맹의 장점은 이런 의견을 관리하고 공통된 입장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와 제도가 많다는 점입니다. 제가 늘 말해왔듯이 동맹은 그 자체의 성격보다 훨씬 더 사안의 집합체나 정책 혹은 절차에 관한 것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 문제에서 양국 간 이견이 적절히 관리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Well, I think there are, first of all, to me it seems like today we're very much on the same page. And if you look at President Moon's
현재로선 매우 같은 선상에 있어 보입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최근 유럽에서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복귀하도록 책임을 북한에 돌리는 발언을 한 것이 대표적인데 미국과 한국이 북한 문제에서 매우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늘 그랬듯 이견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양국은 거시적 수준에서 매우 긴밀히 움직여왔습니다. 그리고 비핵화 협상의 세부 원칙과 합의 이행 요소에 대한 양국 간 건설적 논의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북한 문제는 매우 복잡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이견이 없다면 오히려 이상할 겁니다. 그러나 큰 수준에서 양국 공조는 매우 긴밀해 보인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양국은 지난 몇 년간 정책 조율을 위한 소통 채널도 더 많이 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과의 협력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최근 첨예화된 한일 관계가 북한과의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십니까?
Well, what I would say is it's obvious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Seoul and Tokyo is strained.
한일 관계가 경색됐다는 건 분명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 미국이 단합할 때 북한에 분명한 신호를 보낼 수 있고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복귀하도록 더 많은 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
주한 대사 시절 한일 위안부 합의 체결 당시에 미국이 한국과 일본 양측에 역사적 갈등을 극복해야 한다는 압력을 넣었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First, historical issues are very tough. They're very important. And to your point about Washington putting pressure on
역사적 문제는 매우 어렵고 또 중요합니다. 미국이 당시 한국과 일본에 압력을 넣었다는 지적은 미국과 한국 관계에 대한 본질 그리고 미국이 얼마나 그런 압력을 넣을 수 있는지에 대한 착오에서 비롯됐다고 봅니다. 미국이 해야 할 일은 한국과 일본이 매우 어렵고 복잡한 역사적 문제를 헤쳐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알리는 겁니다. 이런 역사적 문제 해결은 근본적으로 양국에 달린 일입니다. 양국에 적합하게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구체적으로 미국이 한일 관계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미죠?
The United States doesn't play mediator, right? It tries to facilitate the two sides.
미국은 중재자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협상에 직접 참여하는 당사국이 아닙니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이 건설적 대화를 하도록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제가 한국의 대사로 있을 당시에도 한국과 일본은 양국 간 합의의 윤곽을 스스로 만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다고 늘 강조했습니다. 양국의 동의하에 두 나라에 적합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국이 갑자기 나타나 이런 매우 어렵고 복잡한 역사적 문제에 두 나라가 합의하라고 할 순 없습니다.
최근 미북 비핵화 협상에서 한국은 미북 간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지 않았습니까?
Well, look, I mean, what you've seen is that Washington and Pyongyang at the leader level have talked directly.
최근 미국과 북한은 각 정상이 서로 직접적인 대화를 해왔습니다. 여기서 한국은 양국 간 대화와 논의를 자극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봅니다. 미국과 한국은 전반적으로 같은 선상에 있어 왔고 계속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가 북한과 대화하는 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끄집어내 협상 위치에 관련한 상황을 평가하고 이것을 건설적이고 강력한 비핵화 협상 과정에 반영한다는 점에서 생산적입니다.
하노이 2차 미북 정상회담 이후 협상 교착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협상 재개 방안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Well, I think the key is the North Koreans showing up for working level talks. That's really important.
제일 중요한 건 북한이 실무급 협상에 참여하는 겁니다. 북한은 제재 완화를 굉장히 원하고 있는데 제재 압박이 작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북한에 계속해서 공을 넘기며 향후 건설적인 협상을 제안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까지 마크 리퍼트 전 주한미국 대사로부터 북한 문제에 대한 미-한일 공조와 미북 비핵화 협상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노시창 기자였습니다.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 순서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1주년을 맞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냈습니다. 이 친서가 3차 미북 정상회담으로 이어질지 또 걸림돌은 무엇인지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현재 미북 교착 상황은 1년 전 싱가포르에서 열린 미북 정상회담에서 예고돼 있었습니다. 당시 한반도 정세가 전쟁 일보 직전까지 가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역사적인 미북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미북 두 정상은 5시간에 걸친 회담 끝에 새로운 관계 수립, 평화체계 구축, 비핵화, 미군 유해 송환 등 4개항에 6.12 공동서명에 서명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비핵화였습니다. 공동성명은 모두 4개항으로 돼 있는데 비핵화는 3항에 북한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한다고만 돼 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미국이 강조했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즉 CVID도 없고 핵폐기 기한도 없고 핵탄두와 미사일을 반출해 폐기한다는 내용도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 조회에서는 1차 정상회담이 겉만 번지르르하고 알맹이가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워싱턴의 원로 한반도 전문가인 래리 닉시 한미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미국을 겨냥해 핵무기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계속 늘렸다고 지적했습니다.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s and nuclear warheads for those missiles that could reach the
북한은 북한 나름대로 불만이 있었습니다. 특히 제재에 대한 불만이 많았습니다. 한마디로 미국이 관계 개선을 약속해놓고 제재를 강화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북한 리용호 외무상이 지난해 9월 29일 유엔 총회 연설에서 언급한 내용입니다.
손 비핵화만을 주장하면서 그를 강압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제재 압박 도수를 더욱 높이고 있으며 지오 종전선언 발표까지 반대하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과 북한의 두 정상은 1차 정상회담 이후 8개월 만인 지난 2월 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하노이 핵담판은 결렬되고 말았습니다. 회담이 끝난 뒤 트럼프 대통령은 제재와 비핵화를 둘러싼 이견으로 인해 합의문에 서명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Basically, they wanted the sanctions lifted in their entirety.
북한은 기본적으로 완전한 제재 해제를 요구했고 상당 부분 비핵화 의지가 있었지만 미국이 원하는 만큼은 아니어서 제재를 해제할 수 없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자 북한 리용호 외무상은 3월 1일 새벽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들이 요구한 것은 부분적인 제재 완화였다고 반박했습니다.
우리가 요구한 것은 전면적인 제재 해제가 아니라 일부 해제, 구체적으로는 유엔 제재결의 총 11건 가운데서 2016년부터 17년까지 채택된 5건, 그 중에서 민수, 경제와 인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항목들만 먼저 해제하라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리용호 외무상의 발언을 종합하면 미국과 북한은 비핵화 범위와 그 상응 조치, 즉 제재 완화를 둘러싸고 협상을 벌이다가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뜻하지 않게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되자 북한은 계산법을 바꾸라며 미국을 압박했습니다. 북한은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을 겨냥해 인신공격을 가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5월 4일에 이어 9일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평양에 지속적으로 유화적인 손짓을 보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월 15일 북한의 태양절을 기해 김정은 위원장의 할아버지, 즉 김일성 주석의 생일을 축하하며 사진과 친서를 보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4월 21일 미 재무부가 취한 대북 제재를 철회시켰습니다. 또 북한이 발사한 것이 단거리 미사일에 불과하다며 참모들을 누르고 이를 유엔 안보리에 회부하지 않았습니다. 넉 달간 계속된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전략적 인내는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10일 트럼프 대통령 앞으로 친서를 보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아름다운 친서를 받았다며 매우 따뜻하고 매우 좋은 편지라고 말했습니다.
I just received a beautiful letter from Kim Jong-un. And I think the relationship is...
전문가들은 김정은 위원장의 이번 친서를 3차 미북 정상회담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김 위원장은 1, 2차 정상회담을 앞두고 매번 친서를 보냈는데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미 해군 분석센터의 켄 고스 국장은 김 위원장이 친서를 통해 3차 정상회담을 제안했다 해도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It's not surprising that he would send a personal letter to President Trump since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3차 정상회담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인 존 볼튼 국가안보보좌관은 11일 미북 3차 정상회담이 전적으로 가능한 일이라며 김정은 위원장이 열쇠를 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3차 정상회담이 성공하려면 미국과 북한 모두 한 발씩 물러서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선 미국은 기존의 선비핵화 후 제재 완화 입장에서 물러나 비핵화에 발맞춰 제재를 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폐기할 경우 미국도 상응 조치로 몇 가지 제재를 해제해야 한다고 미 해군 분석센터의 켄 고스 국장은 말했습니다.
A phased reciprocal process where the United States would say yes, we accept your
북한도 하노이 회담 때보다는 진전된 방안을 내놔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미국이 이미 북한의 비밀 핵시설 등 상당 부분을 파악하고 있는 만큼 포괄적인 핵심과 검증 그리고 비핵화 시간표 등 하노이 정상회담 때보다는 진전된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한국 국가전략연구원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은 말했습니다.
북한이 핵을 일부라도 남겨놓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아마 미국은 합의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가지고 있는 모든 핵을 내려놓는다는 그런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협상에 임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큰 틀에서 합의를 하고 이행을 단계화하는 그런 식으로 한다면 접점이 이루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조만간 열릴 미북 실무 협상이 몇 달간 계속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앞서 하노이 정상회담에서는 양국 수뇌부가 직접 비핵화와 제재를 둘러싸고 담판을 벌이다가 협상이 깨졌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실무 협상을 통해 미리 합의문을 마련해놓고 정상들이 만나려 할 것이라고 문성묵 통일센터장은 말했습니다.
북한이 바라는 일부라도 제재를 해제한다든지 그런 부분, 또 미국이 바라는 비핵화의 실질적인 진전, 또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의지 확인, 아마 이런 것들이 그런 실무 또는 고위급 협상을 통해서 충분히 접점이 마련돼야 3차 회담이 열리더라도 빈손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문제는 남북 정상회담입니다. 최근 노르웨이를 방문한 한국 문재인 대통령은 6월 말로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이전에 남북 정상이 회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렇듯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교착상태에 있던 한반도 정세는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계기로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반도 정세에 열쇠를 쥐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됩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핵무력 강화 지침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최후의 핵담판을 하려 한다며 세계적인 핵전력 국가로 인정받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비핵화에 관한 내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 장성과 군관에 전달한 강습 제강을 통해 미북 정상회담의 목적이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는 것이라는 사실을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BOA가 16일 입수한 강습 제강은 지난해 11월 북한 조선노동당 출판사에서 발간된 대외비 문건으로 12월 둘째 주까지 대대급 이상 단위에서 특별 강습을 진행할 것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하노이 2차 미북 정상회담을 3개월 앞두고 배포된 강습 제강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미국이 북한의 핵전력에 겁을 먹고 핵무기를 빼앗기 위해 협상을 하자고 수작을 걸어왔다며 자신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미국 대통령과의 최후의 핵담판을 하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조선노동당의 전략적 선택에 따라 결정될 미국과의 핵담판의 결과가 무엇이든 그것은 우리가 만난 신고를 다 극복하면서 만들어낸 핵무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세계적인 핵전력 국가의 위상을 드높이는 최후의 결과를 얻기 위한 첫걸음이라는 것을 명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어 인민군대는 대원수님들께서 마련해 주신 우리의 만능 보검인 핵군력을 튼튼히 틀어잡고 혁명의 수뇌부를 철옹성같이 지키며 세계적인 전략 핵국가의 위풍당당한 강군으로서 위상을 드높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앞서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 3월 방송 인터뷰를 통해 김정은이 자신과 직접 대면해 비핵화할 것이라고 6번이나 말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실제로 김 위원장은 올해 1월 1일 신년사에서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당과 북한 정부의 입장이며 자신의 확고한 의지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시기 군부를 대상으로 한 대외비 문건을 통해서는 비핵화를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미북 정상회담을 핵담판이자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기 위한 첫걸음으로 규정하고 핵무력을 더욱 강화해 세계적인 핵강국 입지를 굳히는 것을 정상회담의 목표로 명시한 겁니다. 강습 재강은 그 밖에도 북한이 핵보유국임을 거듭 과시하면서 이미 핵과 미사일 관련 기술을 모두 습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의 핵무력과 전략 로켓들은 경애하는 최고 사령관 동지에 의해 드디어 가장 완전한 높이에서 완성되었으며 이제 우리는 자타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세계적인 핵전략 국가가 되었다는 겁니다. 북한의 간부 대상 비밀 강연에 정기적으로 참석했던 전 북한 노동당 39실 고위 간부 리정호 씨는 17일 BOA와 전화 통화에서 강습 재강은 북한 지도자의 실제 생각과 계획을 그대로 전달하는 핵심 문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나도 북한에 있을 때 이런 강습을 많이 받았지만은 노동당에서 출판한 것은 그 말 그대로 노동당의 핵심 사상과 정책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김정은의 사상과 정책이 반영된 핵심적인 제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리 씨는 북한 39실 대흥총국의 선박무역회사 사장과 무역관리국 국장, 금강경제개발총회사 이사장 등을 거쳐 2014년 망명 직전엔 중국 다렌주재 대흥총회사 지사장을 지냈으며 2002년 노력영웅 칭호를 받았습니다. 리 씨는 북한 당국 내부의 소식을 계속 전해 듣고 있다며 비핵화가 아니라 오히려 핵무력을 강화하자는 지침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최근에 북한 사람들하고 얘기해보면 그들은 북한 내부에서 비핵화에 대해서는 꿈도 꾸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오히려 핵무력 강화를 하고 북한을 핵전략국가 또는 핵보유국으로 만드는 것이 노동당의 정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 국무부는 지난 11일 비핵화에 진전이 없어도 북한과의 3차 정상회담을 추진할 것이냐는 BOA의 질문에 미국은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목표를 향해 동시적이고 병행적인 진전을 이루기 위해서 북한과의 건설적인 논의에 관여할 준비가 돼 있다고 답했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북한에 29개에 달하는 다양한 경제특구가 있지만 주민과 격리된 고립화 정책이 투자에 큰 걸림돌이라고 전문가들이 진단했습니다. 북한 정부가 외자 유치 환경 조성과 앞으로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북한인들을 위한 경제특구를 먼저 조성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 킹스컬리지의 티오 클리머 연구원은 최근 워싱턴의 한미경제연구소에서 가진 강연에서 북한의 경제특구가 29개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클레머 연구원은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특구가 대대적으로 확대됐다며 2013년에서 17년 사이에만 19곳이 특구로 지정됐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2013년 경제개발구 사업을 시작한 뒤 남북접경과 서해, 동해, 북중접경 등 권역을 4곳으로 구분해 지역과 분야를 확대했습니다. 또 특구의 생명줄인 외자 유치를 위해서 투자기업에 대한 안전보장과 토지 사용료 면제 등 여러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한다고 선전했습니다. 하지만 늘어난 경제 특구들 가운데 외자를 유치해 수익을 창출한 성공 사례는 사실상 전무합니다. 북한 정부는 국제사회의 제재 때문이라고 주장하지만 전문가들은 국제 투자 환경은 물론 중국이나 베트남과도 비교하기 힘든 투자의 걸림돌들이 계속 북한에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클레머 연구원은 주민과 동떨어진 특구의 고립화 문제를 먼저 지적합니다.
You can talk to people working on the ground, managing special economic zone programs in the DPRK and not knowing that
경제 특구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대화할 수 없고 불과 5에서 15km를 사이에 두고 같은 일을 하는 노동자끼리도 서로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를 정도로 정부가 통제되고 있다는 겁니다. 클레머 연구원은 경제 특구가 대부분 고립된 곳에 있다며 같은 도시에서 자란 주민들조차 특구의 존재와 위치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방급 경제개발구의 자치권이 사실상 없는 점도 걸림돌로 지적됐습니다.
Like they would like to develop their own special economic zone, but they don't get the answers they want from Pyongyang. They don't get the
특구 경영과 확대 등 중요한 조치에 대해 일일이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새로운 진전을 이루기 힘들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경제특구의 주체가 여러 기관이면 투자자들에게 불신과 혼란을 주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 소재를 가리기도 힘들어 외부에서 투자를 꺼린다고 지적합니다. 기반 시설이 약하고 주변과 소통이 힘들며 책임 소재까지 불투명한 환경에서 투자에 나설 기업은 없다는 겁니다.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 대학 교수는 외국 기업들의 자율권을 부여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You can have control, enough control, but allow the foreign company.
정부가 경제 특구를 통제하더라도 외국 기업들의 공장을 운영할 권한을 허용하고 이윤을 자국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하며 납득할 만한 10%에서 20% 정도의 세금을 내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북한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회사가 직접 지불하는 투명성을 보장해야 외국 기업들의 신뢰를 더 얻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경제 논리보다 체제 안전을 늘 우선시하는 북한 정부의 모기장 정책이 이런 변화에 발목을 잡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조셉 윤 전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KI 토론회에서 경제 특구와 관련해 안보 등 다른 영역에 사상 오염 등 타격을 주지 않으면서 경제를 발전시키는 게 북한 정부의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But I think their goal is really with special economic zone is how to have a developing economy that does not really
북한 정부는 특구에 무엇이 들어가고 나가는지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개성공단과 같은 특구를 100개 정도 만드는 걸 추구하며 우리식 고립식 개발을 선호한다는 겁니다. 윤 전 대표는 체제 안전 보장을 위해 특구를 최대한 고립시키면서 주민들의 사상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 개발 방식을 고수하는 북한 정권을 외부에서 어떻게 상대할지가 결국 관건이라고 말했습니다. 클레머 연구원도 자신이 만난 북한 관리들과 북한을 잘 아는 중국 학자들 모두 북한이 중국 등 어떤 경제 모델도 따르지 않고 북한만의 방식을 고수한다고 말했습니다. 클레머 연구원은 북한 정부의 어떤 모델을 따르라고 압박하는 건 절대로 통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먼저 경청하고 타협점을 찾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브라운 교수는 하지만 외국의 투자 유치는 물론 향후 외국 기업과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라도 북한 정부가 먼저 내부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The critical thing for Kim Jong-un is, you know, forget about this special zone business. Make it, or maybe make a special zone for North Korea.
김정은 위원장은 외자 유치를 위한 경제특구 사업에 앞서 북한 주민들을 위한 경제특구를 먼저 만들어 자생력을 키워야 한다는 겁니다. 브라운 교수는 과거 아시아 최대 제철소였던 김책 제철소와 청진에 아직 숙련된 노동자들이 많다며 이곳을 하나의 큰 경제특구로 만드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특구 내 북한인들에게 사유재산을 허용하는 등 여러 개혁 조치를 통해 성장시켜 일본이나 한국 기업 등에 되판다면 북한은 수백억 달러를 벌어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N 뉴스 김영곤입니다.
한국의 북한 경제 전문가들은 남북 경협이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남북 경협이 재개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에서 이현철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미북 정상회담이 합의 없이 끝나면서 남북 경협을 추진할 여건이 악화됐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많은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남북 경협에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535곳을 대상으로 실시해 최근 발표한 중소기업의 남북 경협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56.6%가 남북 경협에 관심이 높다고 대답했습니다. 또한 관심이 크다고 응답한 기업의 67.6%는 실제 남북 경협에 참가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의 이물출 교수는 지난 13일 서울에서 열린 2대12 전략 포럼에서 많은 기업들이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남북 경협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산업 전반적으로 중국과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중국보다 우리가 우위의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남북경협을 해야 된다고 저는 우선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임 교수는 남북이 협력하면 토지 비용을 낮추고 인력도 이용할 수 있고 기술도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3.1 회계법인의 이태호 남북투자지원센터장은 이날 포럼에서 한국 경제 앞날을 개척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장이 필요하다며 북한 시장이 그런 기회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새로운 시장을 보지 않고서는 과연 한국 경제가 나아갈 길이 잘 보이지 않는 그런 단계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저는 북한 시장은 저희들한테 그런 기회를 줄 수 있는 큰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중소기업들은 여론조사에서 남북경협에 관심이 높은 이유로 새로운 시장 개척과 증가하는 인건비 등 어려운 경영 환경에 대한 돌파구 마련 등을 꼽았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남북경협이 재개되기 위해서는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법무법인 지평의 김광길 변호사는 현재 강력한 대북 제재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것에는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은 미국의 협의를 통해서 미국의 정치적 지지를 받지 않는다면 대북 제재의 어떤 정치적 성격 때문에 우리가 추진하는 것은 곤란한 사정이 있는 건 확실합니다.
3.1 회계법인의 이태호 센터장도 대북 제재를 먼저 푸는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북 제재는 생각보다 훨씬 더 촘촘하다며 이를 풀기 위한 정치적 타협이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시장에 대한 자료가 충분해야 투자를 할 수 있는데 북한에 대한 자료가 전혀 없는 것이 큰 문제 중에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그 상태에서 사업성 검토를 한다는 것은 사실은 그냥 상상을 하는 거죠.
이 센터장은 이런 상황에서는 공사비 추정이나 수요 추정이 어렵고 금융조달이 가능할지도 알 수 없다며 이에 따라 현재로서는 사업 타당성 검토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대우건설의 문대웅 북방사업지원팀장은 정치적 위협 요인을 거론하면서 북한 핵 문제로 개성공단 가동이 전면 중단된 것을 예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남북경협에서 이 같은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개성공단의 국제화 같은 방안들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개성공단에 만약에 대기업이 진출했었다면 또는 주변국에 뭐 일본이나 미국이나 중국이나 러시아가 투자했었다면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경남대학교의 이물철 교수는 다시 남북경협이 재개되면 2000년 1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나타났던 중복투자나 과당경쟁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많은 기업들의 가장 큰 고민은 투자금 회수 방안이라며 북한에 대한 투자를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을지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교역과 관련한 남북 간 합의의 실질적인 이행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북 간에는 남북경협 관련된 합의서 또 법 제도적 틀들이 상당 수준 구축되어 있거든요. 그 이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제 이행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있고
임 교수는 또 남북 간의 통신과 통행 통관 등 이른바 삼통을 북한이 원활하게 보장해야 남북경협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Voice of America, VOA.
That's one small step for man, one giant leap for mankind.
16th of July, 1969, and three men lost.
인류 최초로 달에 첫 발을 내디뎠던 닐 암스트롱. 그의 달 착륙 성공에 전 세계가 환호했던 1969년. There's a calm before. 그 시절 미국 음악계에 혜성처럼 나타났던 그들. 그리고 컨트리 팝 음악의 대중화를 이끌었던 존 덴버. 또 60년대 초에는 우리의 발바닥을 뜨겁게 달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미국 전역을 들썩거리게 만들었던 트위스트의 주인공 처비 체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떠나볼 50년대 재즈 여행까지. 다양한 음악 스토리와 그 시절 미국 이야기. 매주 토요일 저녁과 일요일, 그리고 월요일 아침에 방송되는 그 시절 그 노래.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 평안남북도 지역 남포는 오전에 맑고 구성은 오후에 맑겠지만 나머지 지역은 흐리고 구름 많습니다. 또 양덕 지역은 오전에 가끔 비 내리겠습니다. 평양과 남포의 아침 최저 기온은 16도, 낮 최고 27도. 신의주 아침 기온 15도, 낮 기온은 27도. 중강 아침 최저 11도, 낮에는 23도. 강계 아침 최저 15도, 낮 최고 기온은 25도로 예상됩니다. 황해도 지역 해주는 하루 종일 구름 많이 끼겠고 나머지는 맑습니다. 사리원은 오후에 구름이 많겠습니다. 해주 아침 최저는 16도, 낮 최고 26도. 개성 아침 최저 16도, 낮이 27도입니다. 사리원 아침에는 16도, 낮 기온은 28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함경남북도 지역 흐리거나 구름 많이 끼겠고 원산, 장전, 청진, 운기, 선봉 지역은 오전에 가끔 비 내립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는 15도, 낮 최고 기온 21도. 예산 아침 최저 10도, 낮 최고는 22도. 원산 아침에는 16도, 낮에는 21도. 청진 아침 기온 14도, 낮 최고 기온은 21도. 성진, 김책 지역은 아침 최저 14도, 낮 최고 기온은 20도. 삼지연은 아침 최저 6도, 낮 최고 기온은 16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상은 구름 많고 비 내립니다. 서해는 오전에 앞바다 쪽만 구름 많고 나머지는 맑겠습니다.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이 2에서 5미터로 높게 일겠고 서해 북부 해상은 0.5에서 2미터로 일겠습니다. 6월 18일 화요일 VOA 아침 방송 순서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잠시 뒤에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워싱턴 뉴스 광장. 지금까지 진행해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20일부터 이틀간 북한을 방문한다고 양국 관영 매체들이 17일 보도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방북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초청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이들 매체는 전했습니다. 중국의 신화통신은 공산당 대외연락부 후자오밍 대변인 발표를 인용해 시 주석의 평양 일정이 국빈 방문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최고 지도자의 방북은 지난 2005년 후진타오 당시 주석 이후 처음입니다. 시 주석은 지난 2008년 6월 평양에서 김정일 당시 국방위원장을 만난 적은 있지만 2012년 집권 이후에는 이번이 첫 방북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해 이후 네 차례나 중국을 방문했으나 시 주석은 한 번도 평양에 가지 않았습니다. 시 주석의 이번 방북은 이달 말로 예정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 방문을 앞두고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매우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 공개된 ABC 방송과의 대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많은 사람들을 잘 대하진 않지만 나에겐 매우 잘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아주 좋은 관계이며 진정으로 매우 강한 관계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정은 위원장이 아주 강인한 사람이고 매우 똑똑한 인물이라며 최근 친서를 받은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친서 내용에 대해 비보도를 전제로 조금 보여줄 수 있다며 매우 멋진 편지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여전히 핵무기를 제조하느냐는 질문에는 모른다, 그렇지 않기를 바란다며 김정은 위원장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내게 약속했다며 핵실험도 안 하겠다고 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16일 중동 오만에서 해상에서 발생한 유조선 두척 피격 사건과 관련해 군사적 대응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폼페오 장관 이날 미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미국은 외교적 또는 군사적 수단을 동원해 호르무즈에 의해서 항행의 자유를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은 이란과의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며 다만 그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외교적인 또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 이날 CBS 방송에도 출연해 필요시 군사적인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폼페오 장관은 이번 유조선 피격 사건이 분명히 이란의 소행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을 공격의 배후로 지목했으며 관련 증거 영상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한국과 러시아 외교장관이 17일 모스크바에서 만나 한반도 비핵화를 비롯한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한국 언론에 따르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모스크바에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회담하고 양자관계와 한반도 문제 등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모스크바 시내 외무부 영빈관에서 열린 한러 외무장관 회담은 정오부터 1시간 30분간 진행됐습니다. 강경화 장관은 회담 뒤 기자들과 만나 북미 간 대화가 조속히 재개됨으로써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이뤄나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며 북미 대화 재개가 성사되도록 러시아가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도 한국 동료들과 한반도 문제 해결에 모든 참여국 간 대화 프로세스에 추가적 진전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과 러시아 간 교역액은 250억 달러에 이르며 인적 교류도 70만 명에 달합니다. 중국은 홍콩 시민들의 대규모 시위에도 불구하고 홍콩의 행정수반인 캐리람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7일 정례브리핑에서 중국 중앙정보부는 행정장관과 홍콩 특별행정구 정부의 법에 따른 통치를 계속 확고히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루캉 대변인은 홍콩 시민들의 시위에 대해 이는 홍콩의 주류 민심과 다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루캉 대변인은 이달 말 오사카에서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홍콩 문제를 거론할 것이라는 발언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표시했습니다. 루캉 대변인은 중국은 외국의 내정 간섭에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용기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 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20, 9,490, 12,080 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320, 12,045, 12,080 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은 중파 1,566 kHz로 저희 VOA 방송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